야, 부분 읽지 않고요. 27절부터 43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트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말을 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뉘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미사와 베냐민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맞다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이 스마야와 아사렐과 네달랴와 갈렐랴와 마야와 느다렐과 유다와 하나니라. 하나니라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윗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아도 밤길 뒤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그 읽으신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예.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그죠? 예,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문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름도 어렵고. 지금 이제 느헤미야 후반에 오니까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이름들 쭉쭉, 나오고. 우리가 앞부분 12장 1절에서 26절은 아예 안 읽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앞장에 11장에서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계속 그 예루살렘 이주민 명부에, 지금 덧붙여 있는 부록 역할을 하는 장이 지금 12장,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12장 앞부분입니다. 보면은 1절에서 9절까지 그 이제 1차 귀환 당시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 명부가 나오고요. 10절과 11절 1차 귀환 그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그 12절 이후에는 1차 귀환민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2세대지요. 그 2세대 제사장 및 레위인들의 명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이게 저는 전혀 여기 이 사람이 아들인지 손자인지 증손인지 현손인지 별 관심 없는데 막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명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절에도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증명서인 셈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별 실제 의미 없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으셨지만은 예배의 행위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 27절부터는 소위 그 성벽 봉헌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건축 완공 예배 같은 건데요. 언제 이 예배가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벽이 완성된 직후에 했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이 봉헌식을 했는지는 몰라요. 이제 분위기를 짐작하기에는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걸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악기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은 아니나 다를까 노래하는 자들, 그 성가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나옵니다. 30절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정결의식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식에는 이제 물을 뿌리는 행동도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는 그 속죄제 같은 제사와 또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있죠. 예를 들면 금식을 한다든가 이 성적인 금욕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제정하신 그 정결의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면은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성에서 발현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뭐 수술을 앞둔 사람도 뭘 조심하는 것들이 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름대로 자기한테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종교심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구약의 율법에 따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세하게 지정을 해 주셨거든요. 31절부터는 이제 성벽을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백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구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전체 무리를 지금 두 갈래로 쫙 나눠가지고 서로 지금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가 한 바퀴를 돌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거는 특별한 뭐 이 귀신 쫓기 같은 의미도 아님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당시에 성벽 폭이 아마 한 요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한 9피트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한 어른이 나란히 걸으면 한 3명 정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성벽 폭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성벽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들이 지금 급작스럽게 쌓아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경우는 한 9명까지 걸어갈 수 있죠. 그죠? 10명까지도 이렇게 끼면 걸어갈 수 있는 큰 장성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벽입니다. 그 어느 민족에게나 발견할 수 있는 행사인데 우리 민족도 각 성, 우리나라의 각 그 도마다 있는 성을 지으면은 성밝기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막 그 올라가 가지고 특별히 그 부녀자들이 성밝기를 한 것을 우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은 성을 그 발로 다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었어요. 이 성경은 이 밟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중요성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48편 12절 이후를 보면은 아마도 이 성벽을 밟는다는 것은 성벽을 밟으면서 그 성벽이 잘 지어졌는지 안전을 이렇게 확인하는 의미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신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의 그 절간 들어가가지고 땅 밟는다고 돌아다니고 찬송 부르고 그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거 오늘날 오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지요. 뭐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뭐 땅 밟기를 한다든지 그 자기들의 의미 부여가 뭐 나쁜 의도에서 나왔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거기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결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신적인 요소예요. 그 우리 생각해보면 그 얼마나 불쾌할지 알잖아요. 여기 스님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 밟고 다닌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뭐 내보내든가 해야지. 그 기독교인들의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그 뭐 페르시아의 그 가장 신중의 신이었던 마르둑 신전에 가가지고 뭐 땅을 밟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지은 자기들의 성벽을 거닐면서 기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과 신학은 항상 같이 갑니다. 평신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성경만 끼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신학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미신적인 행동을 일삼고요.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들도 사실 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참고해요. 신학이 다른 겁니다. 31절과 38절을 보면은 맨 앞에 행진의 맨 앞에 성가대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따라가고요. 그 뒤에 나팔수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은 두 무리 가운데 한 무리는 호세아가 인도했다 하는데 36절에는 그 같은 무리 가운데 에스라도 끼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이 두 지도자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머지 한 무리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내가라고 나오죠. 1인칭으로 그 내가가 그 느헤미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또 한 무리는 호세야가 인도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벽 밝기가 끝나고 마지막에는 제사로 마칩니다. 42절과 43절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크게라는 말이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크게 찬송하였는데 43절에는 큰 제사를 드리고 또 크게 즐거워하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이 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적인 존재이죠. 인간은 물질로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물질을 넘치도록 부어주어도 우리 마음에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막 제 아무리 갖고 싶은 걸 다 가지고도 사람은 막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래요. 사랑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랑 막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매 외롭다고 힘들어하고 공허하다고 막 그렇게 하고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 두 번째로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잠 안 자면 피곤해요. 몸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금식기도 오래 하면 죽어요. 이 신앙이 좋은 거지를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혹시? 신앙 좋은 거지,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좀 뭐 신앙 좋다 보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거지인데 막 걸핏하면은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내가 돈 주려고 해도 자기가 막 사양하고 막 내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런 거지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신자라고 고백하는 거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같이 다들 그 자존감이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니까 잘 곳이 없거든요. 잘 곳도 없고 내일 뭐 먹을지도 모르겠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영과 육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눈 붙일 곳이 없는데 가족들 굶고 있는데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를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마지막 장 그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하는 그 사회 개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뭐냐니까 헌금 개혁이에요. 왜냐니까 이 헌금에 대한 관습이 지금 다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굶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 뭐 굶고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일자리 찾아가 버렸지요. 개혁을 단행합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인들 곳간이 비었는데 일이 손에 잡힐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은 얄궂은 일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일이 아니에요. 존귀한 일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그 육적인 존재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요즘은 문제이기도 하죠. 마치 유물론자들처럼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이기만 한 양 생각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고 증거를 대지 않는 이상은 안 믿으려 합니다. 원래 그 미련해요. 자기 모습의 모습을 모습의 이 모순을 모르는 게 인간인데 저도 어릴 때 그 외가를 가면은 늘 제사를 지냈습니다. 기름기 잘잘 흐르는 그 고봉밥에다가 막 숟가락도 팍 꼽아놓고 커다란 굴비에다가 전도 그죠 막 쌓아놓고 그 과일도 딱 뚜껑만 맞죠 딱 따는 그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어디서 배가 막 그렇게 큰 배가 있는지 진짜 뭐 이만한 배를 가져와가지고 여튼 하여튼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다 비싼 거예요. 거기서 다 비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제 참 모순적으로 보이던 행동이었는데 조상님 먹으라고 그렇게 상을 차려놨는데 제사 끝나면 누가 먹습니까? 그 절한 사람들 우리가 다 모여갖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도 남으면 그 비싼 음식 아깝다고 다 집집마다 싸갑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뭘 알고 있냐 하니까요. 영과 육의 구분을 알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요. 조상 귀신 온다고. 그 뭐 우리랑 어쨌든 틀린 개념이지만 영적인 측면을 인정해요. 그런데 귀신의 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자기들이 먹습니다. 맛있게. 육신을 가진 우리가 먹는 거죠. 오늘 본문은 상당히 물질적인 본문입니다. 그 지금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제 든든한 집이 생겼다. 집에 성벽이 든든하게 생겼다 해서 막 크게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헌금 개혁이 나오고 막 11조 개혁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돼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솔직히 좋을 이유가 뭐 있어요? 만리장성의 반반도 못한 그 한 9피트 되는 그 성벽 두께 그것도 51만에 후딱 쌓아 올린 그거 안전함을 느낄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데 우리한테 있는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집을 그 비를 피할 수 있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러한 건물들이 좋은 거지요. 하나님한테는 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그런데 간과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돌아와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과 우리 육신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벽이 간절해가지고 막 그들이 성벽을 막 이렇게 바치고 하는 것에 감동받고 그런 것 아닙니다. 결국 좋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사상에 막 맛있는 음식 차려놓으면요. 제사 지내는 사람도 알아요. 그거 진짜 조상이 묵고 간다. 이렇게 안 알아요. 와, 우리가 저거 이제 이거 절만 후딱 하고 나면 이거 먹겠다. 성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성벽은 자기들한테 좋은 겁니다. 뭐 하나님한테 그 뭐 성벽 테두리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영혼의 필요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으므로 아, 이제 우리가 살 곳이 있다. 우리가 이제 비를 피할 곳이 있고 적을 피할 곳이 있다. 신자에게도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동시에 또한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물질적인 그 교회에 우리 그 유의한 거죠. 그죠?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합니다.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물로 세례를 받고요. 먹고 마실 수 있는 빵과 포도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천사들은 여기 함께 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이 모두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그 성례를 제정하심으로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육적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런 예식에 헛된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그 영혼의 죄를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죠. 내가 잘못 먹고 마신 거는 내가 악한 마음으로 그냥 아 이거 뭐 별거 있겠나 하고 막 포도주 마시고 빵을 먹었는데 우리가 죄를 받는 것은 영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정 가운데도 영과 육의 아름다운 균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한 측면에서 균형을 잃어가면은 위기가 닥치지요. 요즘 뉴스에 참 부끄러운 뉴스가 그칠 날이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육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죠. 마치 영은 조상 귀신들이나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제사밥이나 먹으면 되는 육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존재의 타락입니다. 영과 육이 조화된 존귀한 주의 자녀에서 우리 영혼의 믿음과 눈에 보이는 물의 세례와 또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의 성찬이 조화된 이 영과 육의 귀한 존재에서 영혼을 버려버린 육의 존재로 타락하는 겁니다. 영혼이 망가져도 기꺼이 육의 번역을 쫓고자 하는 세상 문화가 거기에 안타깝게도 정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회가 함께 묻어가는 부분이 크지요. 영적인 믿음으로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이 육신의 즐거움으로만 가득한 이 세속적인 성찬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 큰 제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찬송이 없습니다.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탐욕만 있습니다. 하나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고 두 개 가지면 세 개, 네 개 나눌 줄 모르는 균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육신의 것에만 몰입하여서 명절 때마다 그 제사상 차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가꾸는 일에 몰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한 만큼 영혼도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들이 성벽을 완성한 기쁨으로 크게 주님을 기뻐하며 큰 제사를 드리며 또 큰 찬송을 드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굳건한 성벽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맛있는 잔치 음식이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좋은 음악일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가 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 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존재이기에 그 모두가 채워졌을 때 주님께 큰 기쁨으로 나아가던 이러한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늘 우리에게 이 둘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도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건만 주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영에 관한 생각은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주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영혼과 육을 균형 있게 돌아보며 건강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끄러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기가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할 때에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